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이런 속담이 요즘 빨리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 공감하기 어려운 속담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을 기다려서 강산이 변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산을 깎아서 마을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유행하던 것이 얼마 안 지나 보면 골동품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건들이요. 지금 20대에게는 전혀 뭔지도 모르는 이런 물건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죠. 이 물건 보세요. 뭡니까? 전화입니다. 근데 20대에게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화인 줄은 아는데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버튼이 어디 있냐고, 돌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게 뭐예요? 필름이에요. 이제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사용하던 이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이 가게에서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뭐예요? H-Rack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좀 60년대, 70년대 음악을 즐기시던 분들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아시죠? 몇십 개 빌려다가 밤새도록 보신 이 VHS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쓰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카세테이프죠. 음악을 듣고 또 강의를 녹음하는 이런 카세테이프이 더 이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열심히 찾아서 구하려면 어려운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우리 삶에 여러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뭐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IoT, 3D 인쇄 뭐 이런 것들이죠. IoT가 뭔가 인터넷 of things라고 약자로 사물 인터넷이라 하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맨해튼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맺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이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하여서 이 스마트폰 주인이 6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보니까 6시에 일어나면은 이 트래픽 때문에 늦을 것 같으니까 30분 일찍 깨워줍니다. 일찍 깨워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그리고 다 아침 식사 끝난 다음에 집을 나설 때에 문도 잠가주고 불도 다 꺼줍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굉장히 똑똑하게 잘 움직이고 있지만 이 주인은 완전히 바보가 되어 살아갑니다. 뭘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하여서 뭐 총도 그냥 프린터로 프린트해버리고 요즘은 틀리도 뭐 프린터로 프린트해갖고선 이걸 한대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고 이 드라이버리스 카 해갖고 그냥 인공지능 이런 것을 사용해서 운행하는 것을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배도 사람이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집 앞에 떨어뜨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설교자도 힘든 게요. 이야기를 한번 하면 예배 시간에 좀 의심적인 것이 있으면은 이 구 선생님께 항상 물어봐요. 예배 시간에 구글 선생님께 검색해 봅니다. 맞는 거냐고. 그뿐 아니라 윤리와 도덕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단어를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뭐냐고 합니다. 그 단어 자체도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노래도 보면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에 뭐 투인플리오나 대학가요제 같은 거, 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요즘은 그런 노래들이 어린이 동요 수준 정도 될까? 변하고 있습니다. 필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If it feels good, it must be okay. 그냥 내가 해서 좋으면은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요, 요즘은 점점 그 단어가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LGBTQ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섹슈얼, 퀴어 플러스 그 뒤에 더 많다는 겁니다. 하도 이게 더해지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고, 성경 시대에 보면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 맞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잔치를 해주죠. 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의 중심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하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할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런 스피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변화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잘 맞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필터 없이 살아가지 말고 기준 없이 살아가지 말고 윤리와 도덕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변해가는 세상, 우리가 정죄하며 문제만 지적하며 도망갈 것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집 짓고 세상과 멀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세상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아니, 영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교회가 참으로 이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에서는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곳에 몰려들지 않고 왜 우리는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며 왜 우리는 핍박받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과 믿는 자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아졌어요. 우리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과 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즐기며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장인어른이 무남동녀 딸이라고 대학 졸업했다고 선물로 BMW를 사줬습니다. BMW 스포츠카였어요, 그때. 제가 한때 전도사 때 BMW를 탄 사람입니다. 그 BMW를 타고 교회 갔더니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BMW 타고 왔다고. 쳐다보면서 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와서 어느 집사님 와서 그래, 목사님, 교인들이 시험 듭니다. 목사님 BMW 타니까, 전도사님 BMW 타니까 시험 듭니다. 그래요. 근데 왜 자기들은 BMW 타면 괜찮고 왜 나 타면 안 되는 거예요? BMW보다 더 좋은 차들 타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니까 무언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이라 하면요,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똑같은 기준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받았다고 하면요, 그 변화받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변화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함이 있다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 사업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여도 이곳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례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산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에 몇 명이나 세례받았는가? 뭐 오래 가지 않고 몇 년을 가봤더니요, 이번 해에 저희 교회가 한 27명인가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작년에 한 30명 됐고, 그러면 그 근래 한 5, 6년 동안에 보통 이 1년에 한 30명 정도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등록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교회 성장이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드려졌는가, 세례를 베풀었는가가 참된 교회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가 알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삶이 바뀌고 새로워졌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아니, 영혼을 망쳐놓습니다.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본질이 변질이 되면 저질이 된다고. 그런 말 했더라고요.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변질이 되면요, 저질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복음이 변질된 때가 있었습니다. 16세기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은 변화였습니다. 변화운동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에는 이 복음이 삶을 바꿔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잘 안 됐다고 하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미션이요, 또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아야죠. 너 뭐하다 왔니? 그냥 살다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칭찬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초대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치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뭐예요?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명문대학 가는데 도움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이 잘못된, 이 본질이 아닌 메시지를 전함으로 교인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린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Only Jesus.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질의 메시지죠. 그러나 누군가 그거 갖고 부족하다라는 이런 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만 갖고는 안 되겠다. 뭐가 더 있어야지. 할례도 거기에 첨부돼야 된다라는 걸 붙였습니다. Jesus Christ plus 할례. 그 할례 말례 뭐 그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할례를 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That's it. 그것만이 복음인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본질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함으로 교회가 무력해졌습니다. 무능해졌어요.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이에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 저주받을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도 저주받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를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션은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혼 구원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원주의자들은요, 뭐 부처도 뭐 이게 산 꼭대기 오르는데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뭐 모함에 통해서 갈 수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다 이게 가는 길이 틀리다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주님이세요.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첫째 우리의 숙제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 빼고는 다 바뀌어도 됩니다. 복음 빼고는 다 바뀌어도 돼요. 우리는요, 복음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에 목숨 거는 분들 가끔 만나뵙니다. 우리가 복장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클래식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악이지 요즘 그 뭐 시끄러운 그거, 여러분 클래식이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어떤 뭐 찬송가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음악을 불렀는지 아세요? 음악이 이게 가사가 이게 저 곡이 없었습니다. 챈트였어요. 뭐 요즘 뭐 래프 한다 그러죠? 뭐 창 부르는 그런 식으로 그냥 또 딱 하고 이랬어요. 뭐 절간에서 무슨 뭐 연불 외우는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익숙한 것이 나의 영성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성이 돼야 되는,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EM하면서요, 처음에 그 이제 악기들 이렇게 찬양하는 데 쓴다고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악기를 갖다가 쓰냐고. 남미에서 온 한 자매가 너무나 악기를 잘 다루고 남미 브라질 같은 데서는요, 이 보사노바 음악에 보면은 별난 악기를 다 씁니다. 뭐 이 빨래판 같은 것도 긁고요. 막 그 뭐야 그 소 달고 다니는 그 뭐야 그 카우벨 그것도 막 치고 하면서 너무 멋져요. 근데 그 막 그냥 찬양 시간에 막 그걸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은혜가 되는데 장로님 한 분 들어오시더니 저게 뭐냐고 치우라고, 당장 치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게 카바레지 교회네요. 그래서 저는 카바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장로님 자주 가셨나 봐요. 장로님 가보셔서 아시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그건 줄 몰랐는데 그랬더니 막 그냥 먹 더 화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참으로 이 음악도 변하고요, 스타일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눈높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벗고 사는 인디안이라고 하면 함께 벗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다른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변질의 차이를 좀, 변질과 또 변화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변질과 또 변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쌀을 두고 보면요. 쌀이 썩었다 하면 변질된 거예요. 근데 쌀이 식혜가 됐다 하면 변화된 거예요. 이겁니다. 썩으면 못 먹습니다. 그러나 식혜가 되면 맛있잖아요. 변화됐지만, 쌀이지만 식혜가 된 거예요. 변화입니다. 복음은 변치 않는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에 따라서 미끼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이 아닌데 종처럼 구는 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처럼 내가 굴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자기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거룩하니 여기 와서도 거룩하리라. 아, 이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수와 진보를 착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뭐 양복이고 거룩하게 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아, 나는 보수적이다. 여러분, 보수는요, 복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느냐 아니면 변질된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도, 나의 손해도, 나의 욕먹는 것도,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모토가 있었죠. Ecclesia semper reformanda.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번 개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계속 변해야 합니다. 시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 메토돌로지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길면 길수록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통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전통은 우리의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통주의는요, 거기에 완전히 싹 떼서 거기에 그냥 멈추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가 싫어지죠. 저도 변화가 싫어집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집안의 전체 퍼니처를 바꿨어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냥 놔두자. 힘들게 바꾸냐, 그냥 뭐 본질이 아닌데 바꾸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 이렇게 새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도,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정착하는데 좀 늦습니다. 변한다 할 때요,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변화가 나에게 고통을, 아픔을 가져다 주면 어떡하나 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변화는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변화에 익숙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제일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Man chooses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제일 resistance가 없는, 뭐 거기에 뭐 방해되는 것이 없는 이런 길을 택해서 갑니다. 물도 제일 흐르기 쉬운 곳을 찾아 흐릅니다. 그래서 꾸불꾸불꾸불 하잖아요, 강을 보면은.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일부러 택해요. 의도적으로 택하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편안한 삶을 추구했는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일부러 걸어요. 왜?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됩니다. 복음 변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없으셨는데 가발을 쓰셨대요. 갑자기 하루는 가발을 쓰고 오셨는데 그게 너무 바들대더래요.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님 보면 전에는 대머리였는데 머리가 있는 게 너무 바들이 돼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러신가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가발을 쓰시다니요. 그냥 있는 대로 사셔야지. 그냥 대머리면 대머리대로 사셔야지. 어떻게 가발 씁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이셔서, 권사님, 눈 감고 들으세요. 눈 감고 들으세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뭐, 은혜가, 그것 때문에 안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본질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은 변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요. 영적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질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요즘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자들, 이 공동체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우린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래요. 그들의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 잘못했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을 교회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함이 있는데, 야, 쟤를 내가 어떻게 믿고 교회를 맡길까?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실 때 주님께서 너는 락이다, 너는 바위다 라고 했는데 돌멩이도 못 되는 그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계속 끝까지 두고 보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자들,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쭉 이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른 그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흉내를 잘 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흉내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잘 흉내가 안 되면요,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바라보며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을 가져야겠다라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질서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여는 방법입니다. 부족하죠. 아, 저분 장로 되면 어떻게 하지? 아유, 저분이 장로 되고 제대로 할 수 있겠네. 큰일 났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34년 역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요. 앞으로도 인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버리지 마세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면은 아, 우리가 했다 그러죠. 저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저와 매주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기도하며 나누고 또 나누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해서 어떤 일들이 변화가 올 때에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될 때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불편해지면 불평의 소리가 커집니다. 불만의 화살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기다려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장로님들 뽑을 때 또 저도 청빙할 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방향이 정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려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 2절 1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제가 뭐 잘못 집어갖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기도하듯 주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듯 우리 온 교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를 청빙해 주셨을 때는요 그냥 현상 유지하라고 불러주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4년, 35년 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교회를 잘 바톤을 넘겨주며 그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또 교회 숫자가 이민교회가 막 줄고 있습니다. 한때 4,500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북미주에 카나다와 미국입니다. 이제는 3,900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점점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느 교회가 없어졌거나 작아졌다는 뭐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편하오니 라는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나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변화에 내가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미국 교회 갔는데 그 고등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뭐 불 다 꺼놓고 음악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거기 맨 뒤에서 어느 머리 하얀 미국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는데 막 이게 아이들은 팔팔 뛰는데 이 할머니는 뭐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그러신지 손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시냐고. 여기 예배 좋냐고. 찬양 이게 좋냐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I hate this music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음악 너무 싫대요. 너무 시끄럽고 왜 이렇게 시꺼멓게 해놓는지 잘 모르겠대요. 예,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너무 좋아서 이거 히어링 에이드 빼놓고 들어가서 예, 이거 한대요. 예? 예, 이거 한대요. 이거. 예. 뭐 아이들이 보면은 할머니 와서 하니까 너무 또 자기 할머니가 들어와서 자기들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아, 또 그냥 기뻐하고 그런대요. 내가 변치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은혜 받고 거기서 삶이 변화된다고 하면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요, 며느리가 매일 비디오 아니면 사진 몇 장들을 항상 보냅니다. 보면 지금 네 달 됐는데 매일 변하는 모습 보면 너무 신나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여기에서 딱, 그냥 여기 멈춰갖고 요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요. 반발도 안 하고요. 용돈 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웃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좋다고, 예쁘다고, 귀엽다고 그대로 크지 않고 있다고 하면요, 3년, 4년, 5년 지났는데 그렇게 있다고 하면요, 그 걱정거리입니다. 큰일 나죠. 얘 뭐 이상이 있나? 왜 이러지? 커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 하여도 작년보다 지금이 성장해 있어야죠. 변화돼 있어야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독수리과 중에 솔개가 있죠. 솔개가요,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 산대요. 70년. 사람과 좀 이게 비슷하죠. 근데 사람과 차이는 어디 있는가? 사람은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가 왜 100세 시대가 됐냐 하면요, 병원 가고 약 먹고 뭐 웰빙 음식 먹고 이러니까 100세까지 가죠.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만약에 솔개가 병원에 가고 약 먹었다면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솔개는 7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개에도 고비가 있대요. 40살 될 때, 중년이 되면요, 이때 고비가 온대요. 40세가 되면은 솔개가 이 변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40대로 죽어버린대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발톱이 무뎌져서 먹잇감을 움켜쥘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부리도 길고 휘어져서 약해져서 먹이를 뜯어먹을 수 없는 부리가 돼버리고 깃털도 40년이 되니까 헐렁헐렁해지고 이 아주 뭐 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깃털만 남아있대요. 이 노인이 된 거죠. 40세 되니까. 이런 갈림길에서 솔개에는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살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훈련에 임한다고 합니다. 부리로 바위를 자꾸 쪼아댑니다. 부리가 부러지고 또 부스러지고 없어질 때까지 바위를 쪼아댄다고 합니다. 부리가 다 없어지고 빠지게 되면 참으로 피도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새 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나온 이 부리로 자기 약해진 발톱을, 그냥 피나는 발톱을 자기 그 날카로운 새로 나온 부리로 다 뽑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 뽑는데요.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 뽑는데요. 그럼 새로운 발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깃털을 하나하나씩 뽑는데요. 깃털을 뽑으니까 새로운 깃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더 사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년 내년 됩니다. 내년 35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자 이야기하고 교육관도 짓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 이것입니다.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변해도 돼요. 다 변해도 돼요. 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우리가 이것이 전통적인 이것인데, 뭐 우리 교단이 이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은요, 군에서 이 핸드폰을 뭐 허용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신천지가 메시지를 매일매일 보낸대요. 그들에게.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우리 여기에서 저희 교회도 많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저희 지금 예배가 라이브캐스트로 뭐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병석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매일 예배에 매주 뭐 한 150명 정도가 지금 이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컴퓨터 앞에서 은혜를 받냐고. 아니, 지금 스크린 보면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예. 이거 보나 스크린 보나 같은 스크린인데, 그렇잖아요. 헌금도, 옛날, 요즘 체크북 쓰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체크 쓰는 게 다 뭐 온라인 뱅킹 하고 그러는데, 이 헌금할 때만 이 체크를 써요.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헌금을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뭐 성서적이 아니, 아니요. 성서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교회 질서가 중요합니다. 질서가 흐트러지면요. 복음까지 흐트러집니다. 교회 질서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은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봐주십니다. 내가 손봐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손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질서를 지켜가며 때로는 변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장을 여실 때에 솔개가 새로운 몸으로 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음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